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적 있고 여러분 한 적 있고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도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굉장히 사모하고 우리가 겪는 것을 너희가 듣는 줄 알고 신이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치고 거하게 하며 내 근심도 달려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화성에 대한 수단입니다. 네, 이곳에 함께 모든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여성과 또 과정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네, 다른 곳으로 가는 모든 분들의 삶에 먼저 주님이 함께하시는 인마들의 축복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저는 화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살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새로운 땅에서 옛날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곳으로 뭐 가는 것도 있지만 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가는 것이지만 그곳도 하나님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 스카이도 하나님의 땅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돌봄이 있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저곳을 다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은 인생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땅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가 나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이유는 모세의 아들이에요. 게르솜. 네. 게르솜이라고 하는 모세의 아들, 제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모세는 잘 알지, 모세의 첫째 아들 이름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이제? 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좀 그 이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왕자로 살아가다가 자기가 뜻한 바 있어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다가 잘못됐죠. 그래서 애굽의 병사 한 명을 죽이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쳐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기 두려움 가운데 미디안 강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강에 오랜 시간을 살면서 거기에서 시보라를 만나고 자기 아내가 이제 시보라를 만나고 그와 결혼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아내를 태어났을 때 지은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의 원래 의미는 구르에서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어 구르는 네, 왔다 갔다 하는 썬이에요. 정말 나그네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게르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추용하면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지은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애굽에서 휘황찬란하고 능력을 갖고 있고 특권을 누리며 그리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지혜와 권력 다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괴감 가운데 지은 이름이 자기 아들의 이름 게르솜입니다. 그게 아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해 말씀드리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삶의 풍족함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고 자기 동료들의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면 그곳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뜻을 부여잡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곳은 아그네 인생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성예배를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화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을지라도 지금 이 예배의 처소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에서 버림받았다 느낌이 들고 있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만 그것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늘 생겨질 것은 하나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하시는가, 그거 하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방학에 어느 여기 남아 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어디 곳인지 가실 텐데 그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 또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확장하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러한 이제 화성을 받고 그리고 나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위해서 우리가 오늘 화성예배로 같이 모여서 드리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기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과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바울과 디모데는 이 어디 곳으로 버려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참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먼저 보여줬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어요. 지난주에 같이 나눴다시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으로 누려야 되는 영광과 존귀와 그 모든 것들을 찬송을 받지 않으시고 자기가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더 나아가서 종의 몸으로 더 내려가서 죄인된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낮아짐과 섬김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낮아짐과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타인을 위한 존재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몸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같이 잠깐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정말 권능과 권세의 힘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높이 있을 때 그 높이 있는 것, 그 힘과 권력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와서 쓸 때 그 격차, 그 격차가 힘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능력, 권세, 지위 올라가서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자세와 태도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해서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했던 그리스도의 정말 아름다운 모델이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고 디모데일 거예요. 디모데가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지만 2장 10절부터 24절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데 세 가지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그리스도 아름다운 모델을 모여내는 관심과 아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에 대해서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간구하지 않을 때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모든 연단을 견뎌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과 위험 그 모든 것을 아울과 함께 견뎠던 디모데지만 그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코워커로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디모데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세 가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빌립보를 보낼 수 없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구를 차선책으로 선택했냐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말씀드렸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썼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공격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아직도 과거의 구약의 결권에 묶여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바울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 사이에 서로의 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의 마음으로 되지 못했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과거에 있던 사람들 율법에 묶여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복음을 믿는 바울이 왜 감옥에서 이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복음의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화가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받아들였던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그 바울이 참으로 정말 그가 사도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사도에게 이 바울에게 보냈던 그 환경을 보냈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는 문제로 우리가 두 개가 서로 분열이 났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썼고 디모데를 보낼 것인가 남겨서 그 다음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고쳐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보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너희들이 기쁨을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까 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가서 그거를 회복시키고 싶었는데 할 수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한쪽에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도 못 보내고 오늘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 가지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가 보여주었던 것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확실한 정체성이 있던 겁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은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아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보면 에바브로와 디도를 설명하기를 세 가지로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요, 그리고 너희 사자라 설명을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형제로 살아가고 군사로 살아가고 누군가의 보내받을 수 있는 사자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네, 복음의 가치를 정말 깨달아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끼리만 부를 수 있는 게 나의 형제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길 바라는데 한번 보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여기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16절에 보면 어떻게 주어진 것이다?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영이 서로 화답을 해서 성령 하나님과의 그 영과 화답을 해가지고 말을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증언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17절에 가니까 그렇게 자녀면 주어진 특권이 뭐가 있다?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리 함께한 상속자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또 무엇도 같이 받느냐 권한도 함께 받는다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상속자라는 것까지 읽고 뒷 얘기를 읽기 싫어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만든 것까지 좋아하는데 예, 고난을 만든 것에 대해서 갑자기 눈을 가리고 이런 것 성경에 써있지 않을 거라 하는 분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예, 그러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처럼 양자형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속자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고난을 동시에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신분의 변화인지 정말 놀라운 신분의 변화예요. 불과 3장 전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 대한 신분을 쓸 때 뭐라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에너미, 적군이고 우리는 죄인 된 자고 하나님께 원수된 자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고 불과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8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기 우리가 포크레임하고 있는, 위트니스하고 있는 이 증언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고 원수였고 네. 하나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걸 이룰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다. 내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형제라는 말이에요. 네. 삼국지에 뭐 도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유비하고 관우하고 장비가 모여가지고 도원결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서로 태어난 날은 서로 다르고, 그래 부모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피를 헐매는 것은 술을 한잔 같이 이렇게 마구면서 얘기하는 게 뭐, 같은 날 같듯이 우리는 같이 죽겠다 하면서 도원결이 형제의 결의를 맺는 거잖아요. 그때 생각해보시면, 생각해보니까 필요한 형제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형제가 맺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 또 다른 가족으로 어떤 하는지. 그러니까 데피니션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형제도 될 수 있고 남남도 될 수 있고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죠? 한국말 중에서 재밌는 말이 많잖아요. 님에서 한 글자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영어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한글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같이 살다가 40년 전을 살다가도 갑자기 저번에 잘못 찍으면 남이 된다고 얘기했듯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그거를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사랑함으로 해서 다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매가 될 수도 있고 다 친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히브리어 예전에 설명한 게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모데라고 해요. 모데. 모데라고 그러는데 모데. 히브리어는 모데가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 모가 이제 자음이 중요한데 앞에는 미움을 분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ing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다는 원래 알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건 서로서로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친족의 개념은 단지 혈족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나오는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체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가족 모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대 야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 그것이 모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 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친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형제가. 그 형제로서의 이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자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동일한 신앙 고백. 예, 동일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를 그것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보증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에서 야다 마음에서 그 다음에 하나의 가족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정체성 첫 번째는 나 형제죠. 두 번째는 코워커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 코워커가 되는 좋겠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동역자. 이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도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일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상속을 갖고 있고, 복음에 대한 상속을 갖고 있고, 그 의미하는 것을 알고 같이 참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코워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 그게 코워크, 네,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정말 생각해보면 복음을 받은 순간, 복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굴레에 있어서 수단적인 입장에 취했지만, 고복을 받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주체적이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적합한 일을 찾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주체적으로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관심 갖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릅니다. 아, 저는 제가 25세에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27살에 제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생각이 있어요. 정말 똑같은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라도 내가 더 이상 이 땅에 굴레에 묶인 채가 아니구나. 내가 이 문화와 사회적 이 관점 여기에 묶인 자들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묶인 자로서 이 땅에, 예, 이 땅을 위해서 섬기는 자로서 살 수 있구나. 근데 그때 주체의식을 느꼈어요. 27살. 제가 그래서 제 나이를 물어보면 맨날 제 27살 때 항상 물었습니다. 이걸 얘기가 많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그래봐야 그러자 30이 안 됐어요. 제 나이에 30이 아직 안 됐어요. 엄청 젊어요. 네. 저보다 더 많은 나이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30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생각하고 네. 아직 뭐 찬찬합니다 할 일이. 근데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그거였어요. 와 그렇구나. 내가 나에게 묶여있던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묶여있어서 하나님의 일에 묶여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할 일이 많은지. 네. 그때는 그때 제가 27, 28 이제 그때가 회심하고 돌아갈 때는 제가 목회할 생각을 전혀 했습니다. 목회할 생각 없었고 그때만 해도 아, 나는 시골에 삼골에 가가지고 나는 제가 이게 중고등학교를 잘 못 보냈으니까 그 청년 청소년들을 보면서 나는 영어를 가르치고 역사한다 이런 거 언어를 가르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필요한 네, 정말 아름다운 청년들을 만들어서 사회라고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제 풍우의 꿈을 품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게 안 보내시고 이쪽으로 점점 바꿔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마. 청소년에게만 국한시키지 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살아갈 방식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바꾼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좀 여러분이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좀 예, 느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에이전스입니다. 에이전스 오브 킹덤 오브 갓. 한 사람 한 명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네.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깨닫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은 지금도 종말로부터 현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확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확 변화시키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그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난 뒤에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시간에 대한 플레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시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각각 여러분을 각각 불러서가지고 주체적으로 그 시간을 만들어가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내가 단지 구원을 받아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권을 부여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미래가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간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내가 코워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동역이라고 하는 네, 그 의식이 없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종말은 늦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언제 오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야 그때가 오리라.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각각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 복음을 증거해서 파송되어서 여러분이 보내받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책임진 사람들이고 그 역사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도 너무 흥분했대요. 제가 그걸 알고 난 뒤에. 야, 내가 구원을 받은 거에서 내가 죄인됨에서 의인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줬고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도 그 주권까지도 우리에게 이임하셔서 그걸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가 그게 뭐라고요? 코워커입니다. 코워커. 네, 그 동역제. 동역제. 여러분 어떻게 동역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네, 뭐 우리 공존하도 해야 되나요? 뭐 나하고 일하나 할래요? 네,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 잘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는 심는 이, 누구는 물 주는 이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함께 연합하여서 어떻게 그 밭을 이뤄가는가, 하나님을 이뤄가는가를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버브로 기도를 말할 때 처음에 형제적, 두 번째는 코어고요, 세 번째는 오늘 군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사. 여러분 군사된 자들입니다. 네, 군인이라는 것은 어떻죠? 군이란 말 자체가 자기의 그 권한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군인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네, 군인은 철저하게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군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관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상관의 명령을 이해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20살 때 군대를 갔는데 제가 육사단에 갔는데 육사단은 이제 육각형 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깔로 찍히실 때라고 청송사단이라고. 6주 훈련을 이제 받으러 갔는데 가가지고 진짜 와 3주 동안 제시 훈련만 시켜요. 차렷! 차렷! 뭐야, 뭐! 큰큰만 하는 거야. 몇백 명이 몰려가지고. 와,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이거만 시켜. 근데 틀린잖아. 그러면 엎드려 붙잡아. 차로 불러, 울어 불러. 앞으로 퍼먹, 뒤로 퍼먹. 여기 군대 가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이. 야, 진짜 별것도 아닌데. 한 번 틀렸다고. 연대 책임으로. 다 같이. 분위기로서.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이걸 계속해서 시키는 게 왜 반복해서 시키겠어요? 무작위적으로 뭔가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기본적인 제시훈련부터 시작하지가. 근데 막 총알이 깃발치고 실질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근데 돌격 앞으로 했는데 갑자기 반응을 안 했고 굉장히 큰일이잖아. 그래서 명령을 다르게 알고 명령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등병 때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이등병단에서 우리 훈련병이라고 하니까 짝대기 하나 못 받아가지고 그걸 훈련병, 훈련병. 그걸 끝나야 이등병 짝대기로 받을 수 있어요. 황금 짝대기. 네. 아, 황금색이잖아요. 황금 짝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얼마나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직접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상관이 누구인지, 그 상관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는지 깨닫는 게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는 군인으로서 듣자마자 뭐예요? 명령에 축적적으로 순종해야죠. 갑자기 뭐 딱 명령을 떨어졌는데 아이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못 하겠어요. 제가 사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사단에서 작전 작계라고 해서 사단 전체는 이제 네 개 연대에 대한 작전을 짜는 철학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대 소속이었는데 중대 소속에 대한 작전을 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했는데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철책선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철학 평야가 있는데 노동당사 사건이라고 하는 그 노동당사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작전을 이제 작전표를 처음으로 이제 본 거예요. 이렇게 쫙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한국에서 이제 북한 군이 이제 대치를 쫙 하고 이제 거기서 포를 막 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쟁이 터져서 올라가잖아요. 거기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올라가는 순간 99.99%가 다 죽는 걸로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전판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전쟁이 터지자마자 완전군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투 고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철책이 있고 저는 4km에서 5km 떨어져 있는 그 부대에 있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예하 부대 뒤쪽에 한 10km 정도까지 쭉은 올라가면서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포를 쐈을 때 1m 안에 수류탄 9발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m 안에 수류탄 9발, 총 9발이 안 된다. 그러니까 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작전판인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고 가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올라가면서 다 죽는 작전판이 어딨냐고. 네, 대대장 그 저기 그 작전관 앞에 가서 이걸 따졌어요. 그때 하는 얘기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 초월이지. 슬프죠? 그래서 그럼 누가 싸웁니까? 그랬더니 병장들 제대한 사람들 있잖아. 너희들은 앞에서 시간을 저지하는 게 이고 여기서 1분, 3분, 5분을 저지하는 게 너희들 니다. 어쩔 수 없어. 그게 가장 최선 전망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예비군들이? 그 다음에 200만 명의 우리 예비군들 있잖아요. 예. 다 모여가지고 그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예비 훈련 받을 때 대충 이상하겠지만 굉장히 훈련을 고난의 훈련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잘 보여준 게 우리 LA 파동 터졌을 때 그 예비군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다 지킨 거잖아요. 그 진짜예요. 근데 저 몸에 기억 없어요. 몸이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인 된 자는 명령권자가 누군지 알고 그 명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 그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군인 된 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대의에 묶인 자예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 나라에 묶인 자예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뜻에 묶인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된 자들도 코워커된 자들도 그 다음에 군사된 자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거예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요즘 소풍을 너무 이제 소확행을 참 이해합니다. 요즘 시대는 소확행이잖아요. 네, 내가 조그만한 일에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오늘 한 끼 라면 한 끼 먹을 때 그 행복함, 나는 이걸로 행복을 나는 누리면서 살 거야.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한 것처럼 저렇게 쳐다보시고 라면도 안 드셔보셨나 진짜. 저는 콜라 한 잔에 행복함을 느끼고 집에서 못 먹게 하니까 하도 거의 눈을 부리키고 콜라 어디 있어요? 없으면 사갖고 오세요. 그게 이제 소확행인데 이 소확행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의에 묶이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소확행을 이야기하는데 너 오늘 그 감정과 기쁨을 드리는 삶이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크게 너의 인생의 범위를 넓혀서 더 크게 하나님의 큰 뜻에 묶여서 한번 살아봤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범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어느 곳으로 가든지 그렇게 파송을 파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마시고 그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있으니까 형제를 찾으시고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분쇄된 자로 하나님의 명령이 그 가운데 무엇이 떨어지는지 약간 주파수를 잘 맞추면서 살아가면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을 네,